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2장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도 꼭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시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은 제가 지금 읽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활자를 읽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의 모두가 되고 또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충만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언자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이죠. 그동안 이제 제 설교나 또 방송을 온라인상에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댓글들을 살펴보면, 좋은 댓글들이 참 많아요. 좋은 댓글들이 많고,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각이네요. 또 어떤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들을 남기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게 남기시는데 간혹 말이죠, 그렇지 않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몇 개만 읽어드려 볼게요. 베리칩에 가는 걸 보면 당신 말 듣다가 지옥 가면 책임지겠는가 성경을 알고 말해라. 성경을 전할 때 문자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요. 문맥에 따른 문자적 해석은 좋아도 그 번역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적인 말에 미혹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방송, 그러면서 제그 방송이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점.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랍니다. 전도서 말씀이지요. 문학적으로 매우 강한 표현인데, 태어나서 죄짓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그런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하다라고 하면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그 말씀을 아마 기억을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미국은 베리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득 메울 폐마수용소 600개를 만들었다. 베리칩을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은 길로틴 단두대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디서 들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말도 좀 하시고, 또 황순기 목사님은 예수님도 자살하러 오셨다고 말을 한다. 자살이나 베리칩이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주장을 한다. 이 목사의 주장은 상당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미국에 사는 걸 알고 타락한 미국이 베리칩을 알 리가 없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또 방언에 대해서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게 된다. 이 방언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하면 입과 영이 따로 놀다가 나중에는 계시가 환상이나 말씀으로 임하더군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방언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긴가민가 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내 자신도 뜻을 잘 모르면서 저도 그래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모양이죠, 목사님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못내 불편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방언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달라.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방송을 계속 들으셨으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 두번 이렇게 방송을 했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방언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 방송을 계속 들으셨으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잘 아셨을 거예요. 또 11조에 대해서 제가 11조는 폐기된 구약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다셨어요. 무조건 11조 하세요. 우리는 영국 본받지 맙시다. 우리는 변질되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저한테 속지 말라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S 목사의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S 목사의 그 설교를 들어봤죠. 그리고 그 S 목사의 설교를 비판해서 방송을 만들긴 했단 말이에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비판해서 성경 공부. 그리고 S 목사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신 이분이, 율법은 완전히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 절기들과 규례법만 폐기가 되었다. 새로운 신학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은사 문제로 다투고 그래서 예언과 방언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율법 문제, 성령 침례 문제, 교회 정체성 문제, 구원 문제, 믿음 문제, 구제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심각하게 다투었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교회가 요즘에 교회도 이렇게 크게 두 그룹 정도로 나눠지는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심각하게 다툼을 벌였으니 그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분란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기록을 고린도 교회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칠 점들이 무엇인가, 반성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등등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다투었습니까? 왜 다투었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해한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할 때 말이에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에 분열이 없도록 하며 모두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열이 없도록 하며 모두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는 세상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23절에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1장에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그 대로 기록된 그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늘 섭리를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어서 그랬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징조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구름이 등장하듯 구름이 성막위를 덮었듯 말이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들 등을 자신들의 조상들의 기록 있지 않습니까? 구약? 그 기록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은 좀더더 분명한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른 그 이해될 만한 상식적인 그런 그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는 세상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기록을 하늘 섭리를 구속 섭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 들어와서도 보면 1절에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우리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4절에 가서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전 강의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걸 말씀을 한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그 예수가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로 말을 한 것이다. 그것으로 하늘 섭리를 풀어 가르쳤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가서 우리의 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 세상에는 이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탁 단정을 짓죠. 이것이 열처녀 비유 이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이 올때그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신랑이 올때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혹시 있는가 하고 세상으로 나가 허둥지둥 찾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었던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이 배설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하늘의 지혜가 없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그 하늘의 지혜가 없는데,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허겁지겁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없어요. 거기 아무리 뒤져야.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끝나버리지요. 그 열전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게 지난주 8절 말씀을 전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9절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뭘 준비해 주셨죠? 뭘 준비해 주셨는지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 성령의 모든 것을 살피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신다.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는 말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좀 자세히 풀어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거, 침례, 또 성령 침례, 은사, 종말, 또 교회의 정체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령의 계시에 따른 이해만이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읽으실 때에 먼저 꼭 기도를 하셔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글쓰신 의도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라. 성령 하나님, 내게 의로운 길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어서 내가 이 글들을 읽을 때 하늘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이런 그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보면 반드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성경의 기록들을 읽어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도대체 뭔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또 성령 침례가 도대체 뭔지, 연합이라는 것이 뭔지, 은사가 뭔지, 종말이 뭔지,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예배가 뭔지 등등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훈들 있지 않습니까? 닥트린, 교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즉 성령의 계시에 따른 이해가 없다라면 이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래 이해할 방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 신학적인 이론들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베드로파요, 예수파로 나뉘어져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신학 이론을 개진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뭐 유명한 예를 들면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하정우. 제가 하정우를 알죠. 근데 하정우는 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정우 친구는 하정우를 알아요. 하정우도 그 친구를 알고. 이 두 개의 알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고는 안다는 건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알고 서로 관계가 있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관계냐면 친구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들의 친구로 소개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계시 이게 뭔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죠. 계시 reveal 요한 계시록 그러면 revelation 그러잖아요. revelation은 명사고 동사는 reveal reveal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 the Holy Spirit reveals himself.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이게 성령의 계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건 자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he reveals himself. 그죠? The Holy Spirit reveals himself. 자신을 스스로 계시를 하시는데 이 계시의 내용이 어떤 거냐? 즉 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라는 거죠. 이걸 한번 살펴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그 아니죠. 그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한테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2000년 후 훌쩍 뛰어 슉 하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게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분이 그렇게 계시라는 거죠. 그 계시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그분이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산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입을 갖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태산을 옮긴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 그것이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고 할지라도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치유사역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된 그 종교적 권세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들에게 쏠려있는 그 종교적 명예를 보시라고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축적한 부를 보시라고요.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무엇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가. 물론요, 그와 같은 일들도 저는요, 다 생쇼라고 보고 있지만, 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빠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데이빗 오우라는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예언 중에 하나가 그 아이티에서 지진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진짜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2년 후에 진짜 지진이 났는데 이 사람이 지진이 난 예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과연 IT의 구호사업에 무슨 일을 했는가는 전혀 발표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랑이 없는 거,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주제예요. 성경 주제.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 사랑을 인류에게 어떻게 증거해 보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타낸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by grace through faith. 그렇죠?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장에 말을 하고 2장 8절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가 없다라면 그와 같은 은혜를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흩뿌려 놓지 않으셨더라면 그렇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십자가의 죽음 있잖아요. 그 죽음과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구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은혜가 이 땅에 있지만 그걸 믿는 자가 영생, 즉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 즉 그분의 일하심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성령의 일하심, 즉 그분의 스스로 나타내심에 대한 걸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즉 성령 하나님이 계시 그분의 일하심으로 믿음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2000년 전에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사건이 현재를 사는 내게, 그러니까,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나라는 개별에게,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개별화, 현재화, 되는 건데, 나라는 사람에게 현재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 이건 또 다른 말로 뭐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을 코로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생령, living soul, 이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생령,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과 목숨을 따로 구분하고 있고, 이 목숨에 관한 부분은 짐승의 것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목숨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숨을 좀더 부지하고자 기도에 돌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 걸렸는데 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암에 걸린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내가 혹시 마음까지 질병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흐트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목숨을 한시라도 더 부지하고 말고에 관한 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였으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거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것이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고,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죠. 다른 말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작금의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간에 말씀해 주신 것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례적 사건, 단회적 사건, 즉 예수 로마서 말씀대로 말해요.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once for all. 그렇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두를 이루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가지고도 괜찮은데 왜 3년이란 공생애를 사셨냐라는 거죠. 그 3년이란 공생애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그러면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그런데 이 3년 동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은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산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걸 직접 보여주신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죽을 만큼의 고통에 처해졌는가? 그걸 40일 금식으로 특정하여 예로 들어가시면서 직접 40일을 굶으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래야 네가 아사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하죠. 그랬을 때 사람은, 즉, 나는이 아니죠. 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사 직전에 처해질 만큼의 고통의 삶을 살게 되더라도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복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즉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후다닥 짚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다시 살아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 즉, 그분의 일하심으로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2000년 전에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한테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사건이 되게 된그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그 복을 생명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은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생명을 얻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일상을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즉, 이 땅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늘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산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그 생명이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하신, 기술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천이 되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하늘 교훈들, 구속 섭리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받는 침례는 도대체 무슨 침례인가? 그리고 성령 침례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물침례죠, 조금 전에. 그리고 도대체 은사는 뭐냐? 은사가 이게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도 말이 많아요. 종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된다. 종말론적 삶은 여러분들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는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종말론적 삶을 시작하면서 성화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즉 우리의 몸에서 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말, 그리고 교회, 지금은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 성경의 진술들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들은 지체 된다고 하는 그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흡사 어떤 회사들처럼 말이죠. 내 회사, 내 회사, 내 회사 하는 것처럼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니까. 우주적 교회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유기체로서의 한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아예 그걸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목사와 또 교인들이 다수인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뭐 이런 등등이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성경의 기록들을.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2절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래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은 영은 이어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뭐죠? 믿음 같은 거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께서 오신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들을 하더라. 13절.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할 때, 예를 들면 믿음이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선물을 말할 때, 뭐, 다른 것들, 구원을 말할 때, 뭐, 교회를 말할 때, 뭐, 이런 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하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구속 섭리들, 이걸 선물로 말을 해놓고, 이 선물들을 말을 할 때, 은사 같은 거, 말을 할 때,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고 내 언어로 좀 써보세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써보세요. 그래야 누가 툭 쳐도 말이에요. 이렇게 툭툭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작업을 누구에게까지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하냐면 히브리서 요구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 모두가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전도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비판하기를 우리는 아직 젖 먹는 아이더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잘못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잘 설명해 줄줄 알아야 하지만 또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언어로 질문을 해왔을 때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할줄 알을 정도가 돼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고 그리고 내 언어로 적어봐야 하는 거죠. 내 언어로 적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사람 생각은 마음이나 머리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나 머리로 보는 걸 시각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 뭐 역사관, 인생관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대로 스스로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은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성경 기록을. 그리고 세계관. 인생은 뭔가, 성경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뭔가, 인생은 뭔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건 인생관에 따라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걸 씹어먹듯이 읽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관, 구약에 있는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개인의 역사든지, 집단의 역사든지,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또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셔야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현재 역사, 그리고 과거 역사를 가지고 접근해 왔을 때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또 다른 게 있으면 우리가 제시해 줄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또 다른 시각이 있음을, 하나님의 시각대로 그 역사를 바라봐야 함을 우리가 제시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세계에 대한 시각, 이걸 성경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다시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요번 투표는 헛된 일을 한것 같다. 너무 답답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여전히 나는 동일하게 을의 위치에 있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는가? 여전히 그들만의 잔치에 나는 들러리로 산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의 말을 회안의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단톡방에 계셨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몽땅 이방 족속 즉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밟히면서 흡사 물고기처럼, 흡사 곤충처럼 잡혀 죽는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I know what I'm doing. 내가 하는 일을 모를 듯 하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일이 그냥 벌어진 일 같으냐?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 그냥 나타난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시간에 네 믿음을 잘 간수하도록 하여라. 믿음은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역사적인 시각이 있음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툭 치면 툭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듯 하신 말씀이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14절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우리 단톡방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어요? 영에 속한 일들이 어리석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데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 영이 아니잖아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이 어떤 영이죠? 그 영은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움직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대로 갖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게서 오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연에 속한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왜요? 우리는 아직 거듭났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사실은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각에 우리가 착각을 불러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시간만 깨어있으면, 한 시간만 깨어있으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른 진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이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 군대의 발에 밟혀서 죽어나가는 것이 흡사, 어망에 걸린 물고기들처럼, 그리고 정말 작은 미물인 곤충이 죽는 것처럼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시고, 그것에 따라서 숫자의 창대함이 아니라 하늘 부흥의 창대함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수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죠? 신고 물만 주는 일을 하는 거죠. 내게도 끊임없이 신고 물을 주는 거고요. 이웃들에게도 끊임없이 신고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생령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역사적 경험을 한 그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죠? 모든 것을 비판하나, 모든 것을 젖지,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판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요? 나는요, 불의한 판단을 받지 않아요. 내가 설사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justify,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아무도 나를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적으로 그렇게 판결해 주셨는데 감히 누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6절의 결론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완성된 모습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쳐내고 자르고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다 라고 갈갈이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지 말라 나뉘지 말라 찢겨지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교리적으로 다를지라도 설사 성경적으로 우매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아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시라고 온 거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각각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을 때는 You will not be acceptable. 너는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 이게 어느 번역에서는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저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교리가 다르다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슬람은요? 할랄 음식 먹는 사람은요? 동성애자는요? 동성애를 수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교도를 수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댓글 중에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루터도 말하고 칼빈도 말하고 또 뭐 누구도 말하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저도 카톨릭 교리를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댓글은 뭐가 달렸냐 하면 뭐 카톨릭이 무슨 뭐 그 적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루시퍼를 찬양한다고 그 루시퍼 한다고 그들이 그 처음에 할 때 말이에요. 그 루시페르 라틴어를 말을 한 건데 그 루시페르가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루시페르 계시록에 나온 걸 말을 하고 있는데 루시퍼라는 단어 하나만 꼭 집어서 이사야서에 있는 건 줄 알고 무지한 그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거기에 댓글이 그렇게 달렸단 말이죠. 댓글이. 당신은 카톨릭, 칼빈도 그러고, 루터도 그러고, 또 뭐 유명한 사람 누구, 뭐 목사를 얘기했던데, 그 사람도 다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속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겠느냐, 막 저에게 비판을 이렇게 하시던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한국 기독교에 초미의 관심이 된 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 동성애, 하나는 이슬람.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셨잖아요. 증거에 보이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어떻게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 할랄 식품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우리나라에 와주겠다는데 그 나라까지 가서 성교를 하지 못할 망정. 이게 웬 기회냐? 해줘야 하잖아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카톨릭에 대해서 매우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적대시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to save. 그렇죠? He came to save us. 이거거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초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 세상에,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 흩뿌려진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신 거.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요. 물론 그런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갖게 되지 않죠. 그렇죠? 갖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요. 그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성경을 깨달을래야 깨달을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신학 이론들을 개진해낼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처럼 신학, 바울처럼, 그리고 아볼로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처럼, 나는, 그쪽에 더 이렇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여러분들이 펴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깨닫게 된그 모든 것들은 그저 theological theory밖에 안 돼요.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즉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발생되고 하는 것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갖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 성경의 가르침들,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우심의 은총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가시고, 그 실천해 나가시는 가운데 하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영적 성취감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늘 지혜를 주시어서 내가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 섭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 낼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에 구원해 내는 일에 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그 흑암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죽음을 날마다 먹이시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